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0 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광주 호남동 분당 박내형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드요를 싸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주간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세례 초기는 어제까지가 성탄 시기였고 오늘부터는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기념하며 경축합니다. 이를 전례주년이라고 하며 우리는 전례주년을 통해 강생에서 성령 강림과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전 신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전례주년에서 고유의 특성을 지닌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를 제외하면 1년에 33 내지 34주간이 남게 됩니다. 이 시기를 연중 시기라 하여 그리스도 신비의 어떤 특수한 면보다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다양하게 경축하게 됩니다. 연중 시기는 주님 세례 축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제후 수요일 전 화요일까지 계속되고 다시 성령 강림 대축일 후 월요일부터 대림 제1주일인 전 토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면서 신앙 생활을 하자는 뜻입니다. 각각의 시기에 걸맞는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무런 생각 없이 건성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분명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계속해서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시니 그들 역시 아버지 제베데오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오늘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보면 시몬과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시자 조금도 지체하지를 않고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또한 아버지와 싹군들을 배에 버려두고 일심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음은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조금의 지체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일심을 따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참으로 소중한 순간인데 아무런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이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제자들의 숙고의 과정을 생략한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면서 이 타산을 저울질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소명과 추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에 대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긴 세월을 방황하며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반성도 했으며 성소에 관한 다른 신부님들의 글에서 보았던 많은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식의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랑할 것을 만들려다 보니 정말로 오랜 시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늦어도 한참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했고 마침내 신부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방황의 시간들 또한 저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도록 단련시킨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응답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느끼고 있는 늦어버린 시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어서 훨씬 기쁘고 즐겁게 사목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입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없이 현명하고 온전한 헌신이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당신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우선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일회성의 응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야 하는 응답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어떤 응답과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광주 후남동 본당 박내형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내형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 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추어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광주 후남동 본당 박내형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본 교리 이문한 신부입니다. 미사가 너무 지루해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탓도 책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미사에 참여한 누군가가 담고 있는 사랑이 짧기 때문입니다.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없는 사랑에 고개를 숙여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에 자주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과 영혼의 양식을 자주 모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그분과 더 긴밀하게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 아우스팅은 성체 성사를 자비의 성사요 일치의 표지이며 사랑의 맺음이라 정의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소후 출판사에서 펴낸 권남희 작가의 책 이제 유명해지지 않기로 했다 에서 세상을 건너는 법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남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길을 건넌다. 빨간 불을 상관하지 않는 듯 태연하다. 다행히 동네 입구라 차들이 많지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는 없지만 지켜보는 내내 불안하다. 빨간 신호에 굳이 길을 건너는 이유는 뭘까? 어느 날인가 몸집이 작은 까치가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깡총거리며 차도로 들어서고 있었다. 날개가 있으니 푸드득 날아가면 될 일 아닌가. 어떻게 날지를 않고 깡총걸음으로 건너기를 시도하나. 먹이를 발견한 걸까 신기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까치가 깨악 소리를 지르면서 휙 날아들어 작은 까치를 치고 날아가 길가 나뭇가지에 앉은 채 연신 비명을 질렀다. 아파트 단지 입구 건널목에는 다시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나도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면서 그때까지 반도 가지 못한 그를 돌아본다. 중풍 후유증을 앓는 환자처럼 표정이 일그러졌고 행동은 굼뜨다. 아차 싶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건널목을 다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반을 건너고 나머지를 건너는 것이리라. 큰 길도 아닌 아파트 입구인데 신호가 짧다. 겨우 20초라니. 평범한 사람도 뛰다시피 가야 하는 거리다. 내가 사는 집 앞이라 해도 길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조심스럽다. 왼쪽 다리가 없어 의족을 끼우고 기우뚱 기우뚱 걸었던 나의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오는 동네 건널목에서 과속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채 돌아가셨다. 신호등이 짧은 건널목 앞에서 아버지는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수없이 망설였을 것이다. 보행자용 신호로 바뀌었다고 그 길이 안전한 내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도 신호가 바뀌기도 전부터 옆구리에서 기다리는 차는 곧장 달려들 기세이고 신호가 바뀌는 순간 한 소년이 달려나가고 유치원생은 해맑은 얼굴로 팔을 들어 자동차에 신호를 보낸다. 한쪽에는 사망사고 지점 표시가 있어도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은 지나치는 바람같이 무심할 뿐이다. 조끼 입고 신발 신은 반려동물도 신호등 따라 조신하게 건네는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길들이 자기 편이라 여기며 몸을 던지는 시간을 만난다.
산다는 게 무엇일까? 세대를 막론하고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항상 아쉽고 서운하게 들리는 느낌인데요. 나의 차례는 언제 어디서일까 하고 생각하면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 어디에선가 우연히 서로 마주칠 때 정답게 손을 마주잡고 인사 나눌 수 있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면 어떨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을 익혀두고 한박 웃음을 지어보면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예, 이 11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을 묵상하는 위령성월입니다.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이 거룩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며 성원왕 산책 문을 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의 목소리로 준비하였습니다. 로렌조 페로시 작곡의 성세찬미가 오 살루타리 소스트리아 오 구원의 희생이시여라는 곡 무반주 혼성 4부로 감상해 보시며 모든 성인 대축일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성음악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틱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들리?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2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상황에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단을 만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고조되는 긴장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의 전개 상황에 비춰 베네수엘라 상황이 많이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상황을 언급하며 주권 보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주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최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기구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국제적으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다자주의의 악화라면서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는 개인이나 집단 간 힘의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력으로 국경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 원칙도 깨졌다면서 평화는 바람직한 선이 아닌 자신의 지배를 정당하기 위한 무력으로 추구된다고 했습니다. 교황은 또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도 언급하며 그들의 땅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정의의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바이오세큐리티는 오클랜드 마운트 로스킬 지역에서 발견된 퀸즐랜드 과실파리를 박멸하기 위해 방역관들을 대거 투입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잉글리스 방역국장은 추가적인 덫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해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며 해충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해충은 주거지 뒷마당에 설치된 국가 감시용 덫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이 과일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수거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잉글리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첫 발견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해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는 최소한 한 달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조치임을 알고 있지만 해충의 완전한 박멸을 위해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25년 말 3대 부동산 포털인 realestate.co.nz, trademeproperty, 원루프는 기록적인 매물수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리얼 이스테이트 시우닷엔젯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재고량이 3만 건을 넘어섰으며 2025년 내내 매월 3만 건 이상의 높은 공급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매물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첫 12월 상승세로 2026년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매각을 서두르는 판매자들의 절박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희망 매도가는 연평균 4.8%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웰링턴은 연말 약세를 보였고 캔터베리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기록적인 매물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소방청은 최근 주택 화재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연간 사망 화재는 17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방청은 조리가 고위험 활동임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에 조기 경보를 위한 연기 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야외 활동 시에 주의 상황도 당부했습니다. 바베큐 그릴은 조리대보다 온도가 훨씬 높으므로 집 벽면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캠프파이어 이전에는 반드시 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열에 매우 취약하며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할 경우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이피어와 헤이스팅스의 기온이 섭씨 37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5년 최고 기온인 35.6도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탐루 등 12개 이상 지역에 열대야 및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헤이스팅스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이웃 및 반려동물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테마타 공원이 폐쇄됐으며 소방당국은 야외 불 피우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반면 남섬과 웰링턴에서는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 경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이로 인해 웰링턴 공항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남섬 주요 고속도로는 쓰러진 나무와 홍수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지역별로 극단적인 폭염과 기상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개인 환자 포털 서비스인 Manage My Health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노스랜드 지역 주민 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출 피해자 약 12만 명 중 70% 이상이 해당 지역에 집중된 수치입니다. 이번 해킹 배후인 랜섬그룹 카주에는 수십만 개의 의료 파일을 탈취한 뒤 미화 6만 달러, 뉴질랜드 달러 약 10만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내 건강 문서 모듈에 저장된 병원 퇴원 요약서, 진료 기록, 의뢰 통지서 등 민감한 임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노스랜드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지역이라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용 0800 상담 전화를 개설하고 유출된 임상 정보에 대한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매니지 마이 헬스 측은 피해자의 약 절반에게 알림을 보낸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마트 체인인 K마트가 지난 7년 동안 판매된 젤팩 제품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코 브랜드의 소형 및 대형 젤팩으로 2018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판매됐습니다. 리콜 사유는 무독성 성분인 글리세롤 대신 독성 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제품안전청은 제품 포장이 손상돼 해당 물질이 누출될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를 삼킬 경우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NZ헤럴드, RNZ, 스터프, 인터레스트.co라는 지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전에 일부 소나기가 올 수 있으나 오후부터는 다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재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1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기쁘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뭐 시작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추석 연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시기가 돌아와서 기쁘고 또 그만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소음지가 학교인지라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제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어려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의실이 제일 좋고 학생들을 만나는 강의실이 제일 좋고 또 제일 힘들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일대 다수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아무래도 부대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가면 갈수록 그들과 저의 세대가 다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생각들을 좀 들여다보면 그들 스스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학생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공정함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기 말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학기 말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공정함과 관련한 이슈인 것 같아요. 물론 이 공정함이라고 하는 이슈가 학생들 스스로에게는 내가 받은 점수가 부당하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개인의 노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늘 항상 그치지 않는 이슈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가르치는 입장인 저의 상황에서는 평가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점수를 주어야 하니 이 공정함과 또 교육이라는 것이 잘 조화되도록 신경 쓰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저의 천성이 가진 어떤 허술함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천성이 굉장히 뭐 뚜렷하고 세심하지 못해서 뭐 감정만 자주 앞에 서는 사람인지라 학생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제인지라 학생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어설픈 저의 감상적인 생각들, 감정들이 호의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학생들한테는 공정함이랑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감상적인 사랑이 현실과 부딪히는구나라고 학생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100% 옳지는 않습니다. 배워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점수를 잘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약삭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상황을 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약한 부분을 보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분노를 뭐 투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늘 항상 학생들, 교육받는 피교육자는 늘 항상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이들이니 늘 항상 이러한 조건들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내 스스로 좋은 교육자인가라는 화두가 항상 저한테는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지식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업자가 아니라 교육자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부이고 싶은데 현실의 대학교의 강당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이나 법체제, 사회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방송과 마찬가지로 공정함이라는 그 주제의 성찰거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내 삶 안에서 고민해보고 또 하느님과 함께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공정함에 대하여 보면서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서 이 공정함에 대한 성찰을 할 때 잘 어울리는 성경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공정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개인적인 성찰을 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지난 학기가 끝나고 나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저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호의라고 하는 그 호의로운 마음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정함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푼 것이고 분명 교칙에도 없는 것을, 그리고 다른 교수들도 잘 하지 않는 것을 저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공했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당연하게 받은 교수가 교육자로서 해야 되는 몫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공정함과 관련 있는가가 그들에겐 중요한 화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한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뭐 이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세대 차이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편한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좀 다른 기준을 조금 지난 학기들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제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18년 차 신부로 살고 있지만 또 3년 차밖에 안 된 교수로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리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정함은 무엇일까요? 공평하게 대하는 것, 공평정대하게 모두를 대하는 것, 아니면 모두가 동의하는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리고 결정하는 것이 공정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두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기준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두가 불만을 가지지 않을 기준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찰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인 이익과 또 공동체가 성숙하고 발전되는 그런 기준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익숙한 말로 바꾸면 가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두가 앞으로 들이밀고 있는 공정함에 따른 기준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호의롭게 바라보고 배려해주고 하는 공동체의 가치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투명함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결과도 제시된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선택하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우연하게 놓인 기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모두가 동의할 만큼 우리들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동의하고 따르려고 애쓰는 또 다른 사회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정함은 늘 항상 사랑을 필요로 한다. 관대함을 필요로 한다. 공정함만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놓인 자리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공정함만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모두를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랑 그리고 저의 수업을 듣는 제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이 같은 기준으로 같은 주제에 따라서 논문을 써야 한다면, 써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오늘은 마태오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보시는 이 공정함은 어떠한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생략되는 본문도 있을 텐데 말씀드릴 테니까 방송 이후에 따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스를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8절로 넘어가서요.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삭스를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며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떼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삭시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삭스를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마태오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을 우리 주교회의 성경에서는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예전에 어떤 번역들은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의 비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교회의 성경이 옳게 제목을 붙인 것처럼 이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주인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일꾼을 대하는지 그것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선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포도밭 주인이 가진 공정함의 비유, 포도밭 주인의 공정에 대한 비유 뭐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클래식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키팅 선생님으로 유명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온 곡이기도 한데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조 작품 번호 125번입니다. 커트 마주어가 지휘했고 로즈마리랑 모저 아담 슈라이어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라단초 작품번호 125 커트 마주어의 지휘 로즈마리랑 모저 아담 슈라이어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선곡하시는 노래들이 참 우리의 성찰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으셨던 마태오 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대한 말씀을 해석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상상하시면서 이 마태오 복음서의 20장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추수하는 시기에 지금 가을이니 상상하기가 훨씬 더 좋죠. 추수할 시기에 포도밭에 같은 일꾼으로 나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독자들이 마태오 복음서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듣는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포도 수확이 일어나는 가을 수확철에 자기 자신을 놓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꾼들을 고용한 밭 임자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좀 감상적인 마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종일 일한 이들 같은 경우에 합의한 내용이지만 자신들보다 조금 덜 일한 이들 뒤늦게 포도밭에 온 이들이 받는 액수를 보고 자신들이 더 받게 되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즈음에 그들 스스로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밭 임자가 인자하고 자비로웠다면 조금 일한 사람에겐 한 데나리온, 더 일한 사람에겐 뭐 두 데나리온, 세 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늘려주면 가장 좋았겠죠. 하지만 고용주는 밭 임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16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죠.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마지막 16절의 말씀이 원래 포도밭 주인의 그 비유 말씀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을 해석한 복음서의 편집자들이 덧붙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정함이나 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비유 말씀이 유다인들과 초기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그 대조로 비교로 조금 맥락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뒤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 비유의 말씀과 어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과 관련한 그 정도의 삭이었던 것 같아요. 비유 말씀을 뭐 돈 이야기가 나오고 임금 이야기가 나오니 사회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찰하는 공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이 복음 말씀을 이 비유 말씀을 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장 1절부터 16까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8절부터 저녁때가 되자라고 시간이 새롭게 다르게 상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말씀드린 16절의 결론 부분을 제외한 15절까지를 비유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렇다고 본다면 8절 이후에 일어날 일꾼들과 고용주, 밭 임자와의 갈등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포도밭 주인의 밭 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의 관대함, 그의 자비로움, 또 그가 가지고 있던 공정함의 기준을 드러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는 광장에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가거든요. 한 번 딱 이 시간까지 오지 않은 사람은 나의 포도밭의 일꾼으로 쓸 수 없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광장에 사람들을 찾으러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의 기준을 따라서 무언가의 이끌림에 따라 계속해서 광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9시쯤에 나가보니 3절에서는 9시쯤에 나가보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시와 3시쯤에 나갔다고도 하죠. 그런데 9시를 우리 그 원래 성경 원어에 따라서 직역하면 그 3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루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해가 뜨고 나서부터 그렇게 시간을 지정해서 비유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12시, 오후 3시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서의 원어에 6시와 9시, 뭐 그리고 오후 5시는 11시가 되겠죠. 뭐 이 기준으로 계속해서 광장에 나가는 포도밭 임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포도밭 임자는 계속해서 나갔을까요? 7절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에 일꾼이 하는 말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오후 5시쯤에 나가봤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옮겨가는 시간까지 빼면 오후 5시에 나갔던 사람은 가서 일은 그냥 정리하는 일 잠깐 뭐 도구들 모아가지고 저쪽에다가 놔두는 이 정도의 일만 하고 하루에 일당을 받아서 가는 택이 됩니다. 당연히 아침 9시부터 나와서 꼬박 9시간, 오후 6시까지 일했던 일꾼들이 보기엔 그들은 부당하게 승차한 사람들 같아 보일 겁니다. 왜 저들은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지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 제도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하게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9시간을 일한 사람과 꼴랑 10분, 15분, 30분 일한 사람이 어떻게 같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8절 이후부터 시작하는 15절까지 이어지는 포도밭 밭 임자의 기준은 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도밭 주인의 처사는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한 과정, 일한 시간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똑같이 대우했으니 당연하게도 불공정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찰하는 이 공정함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본다면 포도밭 주인은 불공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그가 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말로 바꿔보면 포도밭 주인이 불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밭 주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들이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은 정당한 삭스를 주겠다고 했는데 주인이 말한 정당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기준, 정당함은 무엇일까요? 노래 듣고 와서 마저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포도나무 선교단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입니다.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신사랑을 주님의 손잡이를 저희가 알게 하소서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신자비를 주님의 큰 사랑을 저희가 알게 하소서 끝없이 베풀어주시는
포도나무 선교단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의 공정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가 스스로 내세웠던 그 정당함의 판단 기준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서에 실리게 된 이 비유의 말씀들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잃은 양을 되찾은 그 목자의 비유라던가, 아니면 잃은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이라던가, 아니면 루카복음서 15장에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달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비유 말씀이 바로 이 포도밭 주인의 기준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기준이겠죠. 포도밭 주인은 공정함에 덧붙여 사랑이 기준입니다. 주인이 말하는 공정함은 모든 사람이 일을 못 얻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하루의 임금을 받아 안고 맛있는 저녁을 나누는 것, 그것이 포도밭 주인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도밭 주인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포도밭 일이 얼마나 잘 되는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포도밭에서 일하던 그의 밭에 오고 가며 삶의 고난함과 힘듦을 짊어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일하지 못하고 거리에 서 있어서 그날 저녁 가족들과 끼니를 걸을지도 모를 이들에 대한 연민, 사랑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할 일꾼들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터에 나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의 공정함, 주인의 정당함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밭으로 부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날 하루하루 일했던 그 노동의 대가를 손에 들고 가족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일할 수 있는 이들이 일해서 하루의 노고를 보상받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밭 임자의, 밭 주인의 공정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찰거리인 이 공정함이라는 성찰과 같이 맞닿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과는 좀 달라 보이는 기준입니다. 사랑이 기준이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맞춰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 부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오후 한 4시나 5시쯤에 하느님께 기대어서 슬쩍 나타나서 뭔가 하느님께 기대고 있는, 손을 벌리고 있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 당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민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느님 앞에 우리는 모두 5시 정도에, 아니면 5시 50분? 아니면 5시 59분? 이때쯤에 일터에 겨우 늦게 찾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느님이시라서, 사랑이신 분이라 이런 우리들의 욕심과 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에 저마다 같은 구원을, 같은 사랑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평등함이겠죠. 우리는 공정함이라는 단어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줄 세우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등한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이 사랑이라는 기준을 감사하게 좀 받아 안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되면 좋겠어요. 이 완전함은 우리가 세운 완전함이 아니라 하느님이 세운 완전함이겠죠. 유일한 사랑이 그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완전한 사랑이시니 우리의 사랑도 그분을 닮아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도록, 공정함 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실을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방송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51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그가 바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에게 왔을 때, 하느님, 당신 자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 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하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주소서. 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맡겨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없인 여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호의로 시원의 손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 주소서. 그때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 제물을 번제와 전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숫소들을 봉헌하리이다. 52편 지휘자에게 마스킬 다윗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알렸을 때 하느님의 자애가 한결같은데 권세가야 너는 어찌하여 악을 자랑하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원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천막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시리라. 셀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보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악행으로 죄가 강하다고 여기던 사람. 그러나 나는 하느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자애에 의지하네.
땅에서는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2025년 말 3대 부동산 포털 사이트들이 기록적인 매물수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개인 환자 포털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노스랜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상황에 재차 우려를 표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주재 외교사절단을 만나 카리브해 지역에서 고조되는 긴장은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의 전개 상황에 비춰 베네수엘라 상황이 많이 걱정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고 그들의 인권, 시민권을 보호하며 안정과 화합의 미래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황은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 상황을 언급하며 주권 보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에서 주로 성직자 생활을 하고 시민권도 취득할 정도로 중남미 지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최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자기구의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국제적으로 특히 걱정되는 것은 다자주의의 악화라면서 대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외교는 개인이나 집단 간 혐의 외교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다시 유행하고 전쟁의 열기가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갈등 등 최근 빈번해진 국가 간 무력 충돌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은 또 요르단강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도 언급하며 그들의 땅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정의의 미래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바이오시큐리티는 오클랜드 마운트로스킬 지역에서 발견된 퀸슬랜드 과실파리를 방면하기 위해 방역관들을 대거 투입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잉글리스 방역국장은 추가적인 덫을 설치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해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이며 해충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해충은 주거지 뒷마당에 설치된 국가감시용 덫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민들이 과일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수거함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잉글리스 의원은 지난 수요일 첫 발견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된 해충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조치는 최소 한 달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뉴질랜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조치임을 알고 있지만 해충의 완전한 방멸을 위해 모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작년 말 3대 부동산 포털인 realestate.co.nz, Trade Me Property, One Roof는 기록적인 매물수를 기록하며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realestate.co.nz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재고량이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작년 내내 매월 3만 건 이상의 높은 공급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매물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첫 12월 상승세로 2026년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매각을 서두르는 판매자들의 절박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판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지난 15년간 희망 매도가는 연평균 4.8% 상승하며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오클랜드가 전국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웰링턴은 연말 약세를 보였고 캔터베리는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현재의 기록적인 매물 수치는 지난 10년간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소방청은 최근 주택 화재 사망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화재 안전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작년 6월 기준 연간 사망 화재는 17건으로 전년 13건 대비 증가했으며 특히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방청은 조리가 고위험 활동임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릴 수 있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에 조기 경보를 위한 연기 감지기 설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야외 활동 시의 주의사항도 당부했습니다. 바베큐 그릴은 조리대보다 온도가 훨씬 높으므로 즉 벽면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캠프파이어 전에는 반드시 기상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리튬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전동 스쿠터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는 열에 매우 취약하며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할 경우 폭발적인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이피어와 헤이스팅스 기온이 섭씨 37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5년 최고기온인 35.6도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크라이스트처치, 타우랑가, 탐루 등 12개 이상 지역에 열대야 및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헤이스팅스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이웃 및 반려동물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화재 위험으로 테마타 공원이 폐쇄됐으며 소방당국은 야외 불피우기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반면 남섬과 웰링턴에는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경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이로 인해 웰링턴 공항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남섬 주요 고속도로는 쓰러진 나무와 홍수로 인해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지역별로 극단적인 폭염과 기상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개인 환자 포털 서비스인 매니지 마이 헬스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노스랜드 지역 주민 8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출자 피해 약 12만 명 중 70% 이상이 해당 지역에 집중된 수치입니다. 이번 해킹 배후인 랜섬웨어 그룹 카주는 수십만 개의 의료 파일을 탈취한 뒤 미화 6만 달러, 뉴질랜드 달러 약 10만 5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내 건강 문서 모듈에 저장된 병원 퇴약 요약서, 진료 기록, 의뢰 통지서 등 민감한 임상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부는 노스랜드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환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유일한 지역이라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용 0800 상담 전화를 개설하고 유출된 임상정보에 대한 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매니지 마이 헬스 측은 피해자의 약 절반에게 알림을 보낸 상태입니다. 뉴질랜드 마트 체인인 K마트가 지난 7년 동안 판매된 젤팩 제품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코 브랜드의 소형 및 대형 젤팩으로 2018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판매됐습니다. 리콜 사유는 무독성 성분인 글리세롤 대신 독성 물질인 에틸렌 글리콜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제품안전청은 제품 포장이 손상돼 해당 물질이 누출될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를 삼킬 경우 치명적인 신체 손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매장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전액 환불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곳곳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었던 주택 개발 현장들을 1년 만에 다시 점검해본 결과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앱섬 마누카우 로드에 위치한 미완성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재작년 새로운 소유주가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가시적인 공사 진척이 전혀 없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우려가 제기됐던 외부 비계 시설물은 보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와 시공사 간 분쟁으로 멈춰섰던 오클랜드 시내의 초고층 아파트 시스케이프 현장에는 1년 만에 다시 작업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그래피티로 얼룩진 채 방치됐던 킹슬랜드의 타운하우스 현장 역시 공사가 재개돼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마이랑이 베이와 푸켓코의 지역에 중단됐던 현장들도 다시 활기를 띠면서 우범지대화를 유도했던 지역사회가 안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취업시장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를 내도 감각무소식인 경우가 다반사라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채용의사 없이 공고만 내는 이른바 유령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 자격을 갖춘 구직자들조차 400곳이 넘게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든 실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주로 찾는 과일 따기 단기 일자리에도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구직난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슨 수석 경제학자는 현 상황의 원인이 가짜 공고보다는 극심한 경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전체 일자리 수는 줄어든 반면 공고 하나당 지원자 수는 2019년 대비 무려 252%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올슨은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구직자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쏟아지는 지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 고용시장은 더딘 회복세를 보여 실업률이 올해 중반까지는 5%를 유지하다 연말쯤에야 4.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역에서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친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승객들에게 운전자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링턴에서는 지난해만 매틀링크가 정류장에 남겨졌다는 민원 1,000건 이상을 접수했습니다. 한 보호자는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유일하게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버스가 그대로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매틀링크는 웹사이트를 통해 손을 흔들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고위 관계자들은 이는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시각장애가 있거나 짐이나 아이를 안고 있는 경우를 포함해 승객이 명확히 기다리고 있다면 운전자는 정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많은 통근객들은 아랜젯의 평소 손을 흔들지만 여전히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 캔터베리 환경청은 지난해 550건이 넘는 민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연간 1,500만 건의 이용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하루에 23만 명이 이용하는 혼잡한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승객들이 분명히 버스를 호출해달라고 보다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손을 흔드는 것이 항상 필수는 아니지만 버스 정차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국의 유혈 진압에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체계가 마비 수준에 이르렀고 영안실 수용 공간마저 부족해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혈 사태 책임을 물어 군사적 개입을 시사했고 당국은 이에 따라 다수 작전 방식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지지 기반의 변심과 미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최대 전복 위기에 몰렸지만 강경 진압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외신들을 종합하면 이란의 수도 테헤란 등지에서는 숨진 사상자들이 의료체계가 마비될 정도로 병원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이 접촉한 이란 내 3개 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병원마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한 병원 의료진은 젊은이들이 머리와 심장에 총탄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혼다가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한다고 니혼게이제 신문이 지난 11일 보도했습니다. 혼다는 교토에 본사를 둔 기업룸 등 일본 국내외 여러 업체들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해 이달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자동차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혼다는 기존의 일부 반도체를 넥스페리에만 의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공급난이 발생하자 공장 가동을 한때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넥스페리아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2019년 중국 반도체 기업 윙테크에 인수되며 중국계 회사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윙테크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고 중국은 광둥성 공장에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며 대응했습니다. 니케이는 여전히 자동차 업체의 반도체 재고가 부족하다며 혼다가 공급망 재구축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어 일본 자동차 업체들 가운데 넥스페리아의 반도체 일시 출하 중단을 계기로 반도체 분산 조달 움직임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면서 니산 자동차 등 다른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반미 성향의 민병대가 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재개됐으니 베네수엘라에 있는 미국인은 즉시 출국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대사관은 콜렉티보라는 무장 미병대가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을 수색해 미 시민권이나 미국 지지 증거를 확인한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콜렉티보는 마두로 정권의 행동대장격인 듀스타도 카베오 바네수엘라 내무장관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정권 무장 미병대입니다. 이 같은 경계 경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1일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사실상 석유 통제에 나선 가운데 앞서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받던 유조선들이 속속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와 선박 추적 서비스 탱커트래커스.com에 따르면 이달 초 위치 송신기를 끈 다크모드로 베네수엘라를 떠났던 유조선 중 최소 6척이 베네수엘라 해역에 돌아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베네수엘라에 돌아온 유조선 대부분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불법으로 제재국 원유를 나르는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받는 유조선들이 화물을 실은 채 출발지로 복귀한 것은 데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과도정부가 군사적 압박 속에서 사실상 미국의 석유 통제를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한 통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대신해 원유를 시장의 시세로 팔고 수익금을 베네수엘라와 나눠 갖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그간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고 저장고와 유조선에 쌓아둔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부터 넘겨받아 국제시장에 판매할 방침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강제 경매에 붙여진 집합 건물이 3만 8,500여 채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집합 건물은 한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이 각각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연립, 오피스텔, 상가 같은 부동산 유형을 말합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집합 건물은 3만 8,524채로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시 개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강제 경매에 넘어간 물건 상당수는 전세 사기 여파를 입은 빌라 등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임차인의 강제 경매 신청이 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낙찰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강제 경매 증가는 경기 침체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흐름으로 채무 불이행이 늘면서 법원 판결을 통해 부동산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난해 강제 경매로 낙찰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집합 건물은 1만 3천여 채로 역시 사상 처음 1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임의 경매 역시 낙찰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해 2022년 이후 고금리 속에 대출 상환 부담을 경계되지 못한 차주들의 부동산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엔젯 헤럴드, RNZ,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6원 3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4원 6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7원 9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전에 일부 소나기가 올 수 있으나 오후부터는 다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너스픽 에즈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존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입니다. 무료 어린이 아트 클래스 안내입니다. 어린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도하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소개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음료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자 한 분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자녀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월 17일, 31일, 2월 14일, 28일, 토요일, 네이버후드 서포트, NSAKL, 베뉴 869, 뉴 노스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쉬 오클랜드 레벨3 코리리 황타기 오디토리엄에서 있으며 도서관 뒤편에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아프로페스트 오클랜드 라이브 썸 인더 스퀘어 안내입니다. 아우테르와 광장에서 아프리카의 심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프로페스트가 세 번째 해를 맞아 돌아왔습니다. 아우테르와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음악, 춤, 음식, 패션을 기념하는 무료 가족 친화적인 축제입니다. 다양한 푸드트럭에서 아프리카의 풍미를 만끽하며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6시까지 아우테어 스퀘어 291, 297 퀸스트리트 오클랜드 센트럴에서 있습니다. 캐시얼 캐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